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훔서를 볼 텐데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한 50년 다녔는데도 이 나훔서를 설교 때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이 나훔서는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목사님들도 사실 설교할 때 이렇게 고르는 본문들이 있으신데 이 나훔서는 사실 그 중에 이렇게 끼는 본문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도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성경 읽기를 분명히 했고 성경을 열 번 읽었는데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성경 읽기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요일날 저랑 지금 소선지자 시리즈를 하시는데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창피하실 필요도 없고 부담 가지실 필요도 없고 처음 들으시는 이야기 같으면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이번 기회에 나훔서에 익숙해지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고 나는 그래도 나훔서가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압니다 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몰랐던 내용들을 보충해 나가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맞는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혹시 없으신 분 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겠어요? 다 가지고 계신가요? 네. 자, 그럼 설교 노트를 우리 함께 같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책을 나훔서 1장을 펼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훔서 1장 1절을 보면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 이야기해 주죠. 화면에 비춰주셨는데요. 한번 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음의 묵시에 그리라. 오늘 이 1절 말씀만 딱 봐도 이 책이 무슨 내용인지 누가 썼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니느웨라는 도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이게 나훔서의 이 주제예요. 그리고 이 나훔서를 쓴 사람이 보니까 엘고스 출신인 나훔이라는 사람인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엘고스라는 곳이 여기 말고는 또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성경 지리학자들이 도대체 이 도시가 어디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훔이라는 사람도 딱 여기 한 번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엘고스라는 지역 출신인 것만 알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인지 우리가 그것을 전혀 알 수 없는 아주 미지에 쌓인 인물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나훔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이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라는 뜻이야. comfort, 위로하다 혹은 위로자 comforter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나훔서를 읽어보면 니느웨가 심판당하고 멸망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위로라는 나훔 선지자의 이 이름하고 이 메시지하고 좀 매칭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따도 조금 더 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니느웨의 이 심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였던 거죠. 무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왔던 그 원수 아수르,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이 니느웨의 몰락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1930년도쯤에 일제 강점기 시간에 살았더라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정말 아주 못 살게 굴었을 텐데 그때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그 원자폭탄이 투하됐다는 소식이 들리고 그 일본 황제라 그래야 되나요? 왕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사람이 이제 그 항복을 하는 그런 이제 라디오 소식을 들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아마 외치면서 이렇게 기뻐했을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일인 거죠. 니느웨의 멸망이 곧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 그리고 위로의 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훔이라는 이 이름, 위로 혹은 위로자라는 이름이 그래서 비록 이 내용은 니느웨의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것을 잘 보게 되는 거죠. 성경책을 뒷장을 한번 두 장만 넘기셔서요. 니느웨 3장 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무하였도다. 누가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하시도다. 자, 이거 나중에 한번 살펴볼 말씀인데요. 그때에 니느웨가 멸망할 때에, 아수르가 멸망할 때에 너를 보는 그 사람이 다 내게서 도망한다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고 나도 피해를 입을지 모르겠다 도망하면서 야 니느웨가 망했다 망했어 하는데 그 중에 누구도 니느웨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니느웨가 지금 당하는 고통 때문에 위로해 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3장 7절에 위로할 자라는 표현 보이십니까? 성경 갖고 계신 분은 위로할 자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요. 옆에다가 나훔 쓰시면 돼요. 나훔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Comforter,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훔서를 읽다 보면 아, 원수 아수르에게는 저를 구원할 자, 저를 위로할 자도 없지만 이걸 읽음으로써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있고 우리에게 나훔, 우리에게 위로자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훔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이름 그대로. 아수르 사람들은 멸망해서 구원할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위로해줄 사람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그 뜻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거죠. 이 책이 언제 쓰였는가 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쯤 쓰였어요. 정확하게는 한 620년도쯤에 기록되었는데 이따가 뭐 시간이 되면 좀 다시 보겠습니다만 이 나훔서 3장 8절에 보면은 노아몬이라는 이 도시가 멸망하는 그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건 참고해서 들으세요. 이 노아몬이라는 도시가 멸망하는 때가 BC 633년도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나훔서에서 나훔이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61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해 놨으니까 요 두 사건 사이에 있는 시기겠죠. 그러니까 BC 633년 이후 그리고 이 아수르가 멸망하기 전에 612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걸 딱 연대를 추정해 보면 나훔이 어느 시대 사람인가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스바냐 선지자, 스바냐도 이 소선지서에 있지만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스바냐 선지자 이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배울 텐데 아주 재미있고 또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뵐 텐데요. 동시대 인물이 바로 나훔이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우리 스바냐 배울 때는 아, 나훔이랑 같은 사람 시대구나. 예레미야 사람, 예레미야랑 같은 시대 사람이구나.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선지자 나훔이 한 주전 630년대쯤에 일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역하기 전에 약 130년 전에 이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선포했던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선지자. 누구죠? 요나죠. 요나, 요나예요. 이 나훔이 사역하기 130년 전에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뒤에 이 니느웨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할 겁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죠. 근데 요나서를 보니까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서 회개하죠. 왕도 회개하고 귀족도 회개하고 심지어 이 말이나 가축들도 먹을 거를 주지 않고 막 짐승까지도 금식하게 만드는 그런 도시에 엄청난 그 회개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는 심판하시려다는 그 계획을 철회하시죠. 그리고 나서부터 약 한 세기가 지금 지난 거예요. 그 한 세기 한 1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니느웨에 또다시 죄악이 가득한 거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며 포악함, 바이올런스가 아주 가득한 그 도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가 나훔서인데 요나서와 나훔서가 똑같이 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지만 요나서와 나훔서가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나서는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여러분 40일 뒤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 도시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살아남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이 그거 철회해 주실 겁니다 라는 메시지가 요나의 메시지에 담겨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100년이 흐르고 나서 이 나훔 선지자가 전할 때는 심판의 메시지는 있지만 회개의 메시지는 없어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훔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도시를 참아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더디 심판하세요. 그 말은 내가 죄졌다고 해서 당장 심판받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 봐라, 하나님이 내가 져줘도 날 심판 안 하시네. 예를 좀 들어보면 내가 주일날 교회 안 나온다 해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내가 아니면 막 11조나 헌금 낼 거를 뭐 학생의 예로 들면 부모님 몰래 따로 내 in my pocket 이렇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가다가 벼락을 맞추시고 그런 일은 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러한 죄를 져도 아무런 일이 없다 보니까 어라 이거 봐라, 내가 죄를 져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네 하고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 등쳐먹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사람들 칼로 찌르고 다니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마침내 그를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것을 나훔서는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사역할 때만 해도 하나님은 돌아와라, 내가 너희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제 나훔 선지자가 사역할 때쯤 630년쯤 되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죄악이 너무 이제 넘쳐나니까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심판할 때가 다가왔다라는 그 메시지만 주세요. 그래서 나훔서를 찾아보면 여기에는 회개의 메시지가 없다라는 아주 그런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게 요나서와 나훔서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훔서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본래 지금 이 아수르라는 제국은요 고대 사회에서 아주 큰 거대 제국이에요. 뭐 우리가 거대 제국 하면은 여러분 징기스칸 아시죠? 네, 그리고 알렉산더 the great, 알렉산더 대왕, 뭐 그리고 뭐 시저 이런 사람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그 Xerxes, 그 페르시아의 큰 왕, 페르시아의 왕. 근데 그러한 그 empire 못지않게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도 엄청난 이 제국이었는데, 그러니까 country nation 정도가 아니고 empire예요. 근데 이 나라가 영토가 얼마나 컸냐면, 우리가 흔히 중동이라고 하면 우리 흔히 생각하는 나라가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란 나라는 이러한 이 중동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점령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리고 또 요르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쪽에 있는 이집트까지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라크까지 점령한 엄청난 영토거든요. 그러니까 이 엠파이어라고 할 만하죠. 그러니까 이 100여 년 동안 아무도 이 엠파이어를 무너뜨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엠파이어가 이 정책이 컬러니 이 폴리시가 뭐냐면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이 새로 정복한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도록 이 공포를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잡으면 스킨을 벗겨버려요. 사람 피부를. 그래서 그거를 벽에다 던져서 붙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또 이 역사를 찾아보니까 이 남자 병사의 목을 쳐가지고 그 목을 누구한테 주냐면 아내한테 안겨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아내가 그걸 잡고 도시를 돌아가야 돼요. 때로는 아내까지 죽었으면 자식에게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인륜적인 일들을 아수르 사람들이 한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실만 하죠. 이 얘기만 딱 들어봐도. 또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까요?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 나라였는지. 이 상대편 이 병사들하고 이렇게 싸우면 예전에 고대 국가에서는요 전쟁이라는 것이 이렇게 승리랑 패배가 결정되면 그냥 나머지는 다 노예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속국으로서 너 우리나라에 조공 바쳐 뭐 달마다 금 몇 달란트 은 몇 달란트 바치고 곡식 얼마 바쳐 이게 전쟁의 승패였거든요. 근데 아수르 사람들은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 나라를 딱 다스리게 되면 정복하게 되면 그 나라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팔 하나를 잘라요. 그리고 발 두 개를 잘라요. 그러면 피가 아주 철철 흘러나오겠죠. 그럼 나머지 한 손은 붙여있잖아요. 이 한 손을 붙잡고 땅에서 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인지 느껴지십니까? 사람들 머리 잘라다가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쌓아놓고 사람 머리 잘라가지고 기둥으로 막 세워놓고 너무나도 잔인한 일들이 막 펼쳐지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만 하죠. 이 아수르 땅. 그러니까 그러한 잔인한 나라가 엠파이어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나라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북이스라엘도 이미 멸망했어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남유다도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히스기야라는 왕 들어보셨죠? 히스기야 왕이 바로 이 아수르랑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랑 싸울 때 히스기야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죽으면 지금 이 전쟁에서 지면 팔다리 다 잘리고 피부 벗겨가지고 머리 잘리고 완전 그런 건데 이거 막 그냥 우리 졌습니다 이게 아니라 완전히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 나중에 집에 와서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 한번 읽어보세요. 히스기야의 그 내용이 얼마나 긴박한 내용인지 그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니느웨라는 성 지금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캐피럴 시리가 니느웨예요. 이 니느웨의 별명이 The Blood Castle예요. 피의 도성. 그럴만하죠. 들어보니까. 얼마나 잔인한 나라입니까? 극악 무도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잔인하고 notorious, 악명이 높으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 저기 있는 저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에 가서 저 사람들에게 저 회개의 메시지를 좀 선포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너무 막 싫은 거예요. 아, 저 잔인한 사람들 팔다리 자르고 그 남편의 목을 잘라서 아내에게 그 안겨줘서 이 도시를 한 바퀴 돌라고 하는 저 무자비한 사람들 내가 만약에 저 도시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또 자비로우신 분이셔서 마음이 너무 넓으신 분이셔서 또 용서해 주실 텐데 난 그 꼴 못 본다. 그리고서 요나가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간 거잖아요. 그래서 도망간 거거든요. 그만큼 잔인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내가 선지자직을 버려서라도 차라리 저 민족은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로 그만큼의 The Blood Castle. 그만큼의 아주 violent, 잔인하고 cruel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아수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성경학자들이 우스갯소리로 구약 성경에서 요나 선지자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나훔서였을 거라 그래요. 나훔이 물론 130년 뒤에 적혀진 겁니다. 왜 그렇죠? 그가 그토록 이 아수르의 멸망을 바랬거든요. 그래서 요나서 마지막 4장을 보면 요나가 막 화를 내면서 끝나잖아요. 하나님 왜 이 백성 안 죽이십니까? 막 이러면서 끝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잔인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세요. 출애굽기 34장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우리가 바로 막 벌을 받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여기 시카고 지역은 산이 별로 없는데 우리 한국은 주말마다 등산 가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이렇게 교회에 가다 보면 주말에 등산복 입고 아예 이 서울에 산 참 좋은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단풍 막 필 정도 되면 교회 다니는 분들도 출석률이 좀 낮아져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내가 교회 집사인데 예배는 드리고 가야지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 등산 일정이 바뀌어서 저 멀리 내장산, 저 멀리 있는 설악산, 뭐 팔공산 이런 데 간다 하잖아요. 그러면 관광버스 타고 토요일부터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주위를 이제 빠지는 거죠. 양심이 막 가책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막 내가 교회 집사인데 내가 주일날 예배를 안 오고 내가 이렇게 등산을 가다니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막 어차피 온 거 어쩔 수 없지. 한 주 빠져도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하고서 이제 등산을 막 신나게 막 갔는데 등산 산 꼭대기에 딱 올라갔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등산만 합니까? 아니면 먹을 걸 꼭 싸갑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먹을 것 빠지면 섭하잖아요. 가방에서 주섬주섬 탁 여는데 산 정상에서 먹는 맥주 한 캔의 맛. 공감하시면 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다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 뭐 소주 가지고 맥주 가지고. 그래서 하는데 내가 집사인데 안 그래도 내가 지금 교회 빠진 것도 지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또 한 잔 탁 마시고 내려왔어요. 마시고서 너무 좋고 신나고 야호도 외치고 내려오는데 이 낙엽이 이 비에 젖어 가지고 땅에 딱 붙어 있었는데 그걸 딱 뒤졌는데 이 낙엽이 미끄러지면서 아이쿠야가 굴러가지고 다리가 하나 부러진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이 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사람들이 어머 집사님 집사님 어쩌다가 이러셨어요 어쩌다 이러셨어요 그랬더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교회 주일 예배 빠지고 이랬다고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제 평생 내가 이제 주일날은 절대로 빠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런 은혜로운 스토리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의외로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지금 나쁜 일을 한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벌 내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라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 벌 안 주시네 다음 주에도 또 등산 가고 그 다음에 또 가고 뭐 이게 뭐 더 길어지면서 나중에 교회를 빠져 그런 일도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훔서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더디 참으시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참으시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정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죄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선지자 나훔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그 심판으로 인해서 이 죄가 범람하는 앗수르와 같은 그 폭력을 행하는 나라들 그리고 그 세력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이 나훔의 주제인 거죠. 하나님의 justice 지금은 우리가 때로는 막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abuse 잘못 막 우리를 악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가슴 아프잖아요. 밤에 잠 안 오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모든 걸 revenge 하나님이 justice를 찾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아수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빨리 돌아오라는 메시지고 만일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고통을 당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거 갚아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핵심 메시지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만 나훔서의 핵심 구절 뭐 사실 여러 가지를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한번 1장 15절 말씀을 좀 뽑아봤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동행하지 아니하리다. 혹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 요즘에는 이 복음성가가 완전 사라지고 있는데 어렸을 적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 중에 이 복음성가 혹시 아세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이 찬양 혹시 아세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인데 네. 이게 바로 나훔서에서 나온 거예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아름자들의 발길 아름답고 아름답도다 이 이야기인데 여기 보니까 뭐가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니느웨가 멸망한 게 이스라엘에게는 너무 아름다운 소식인 거예요. 나를 압제한 컴프레스 완전히 눌렀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틈만 나면 와가지고 사람 죽이고 가고 농사 지은 거 다 뺏어 가고 돈 내놔 그리고 막 그 어린 아가씨들 잡아가고 그리고 애들 노동시킬 거 다 착취해 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날 눈물로 살아갔는데 그러한 아수르가 드디어 100여 년 만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집트부터 그 이라크까지 엄청난 영토를 자랑하고 있어서 감히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그 아수르를 하나님이 치시겠다. 이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인 거죠. 그래서 beautiful news, good news, 좋은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니느웨의 멸망 소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소식, good news였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나중에 그 유명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거든요.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고요.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으니라. 자, 근데 사실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니느웨의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단의 나라, 죄악이 패배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소식이 아름답고 아름답도다. 그 소식은 기쁘다. 예전에는 사단의 노예로 마치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못살게 괴롭히고 압제하고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빼앗아가고 그렇게 도적질하고 살아감으로써 고통받았던 것처럼 사단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도적질하며 살아감으로써 너무나도 영적으로 가난하게 살던 우리들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으로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이 어찌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겠는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자, 나훔서를 언뜻 읽으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인 이 니느웨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 이렇게 좀 좁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나훔서를 읽어보세요. 1장에는요 니느웨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아수르에 대한 언급도 별로 없어요. 그 말은 즉슨 이 사실 이 나훔서라는 것은 아수르라는 나라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특성을 가진 나라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보다 세상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즉 자신의 탐심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웃들을 착취하고 이웃들을 괴롭히고 이웃들을 때리는 그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1장 가운데 딱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20년도 오늘 11월 13일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혹시 내가 회사에서 받아야 될 돈 못 받았다. 내 임플로이어가 나에게 사기쳤다. 내 친구가 나 빌려준 돈 떼먹고 갔다. 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 정당한 거 못 받았다. 억울하잖아요. 누가 날 도와주겠어요? 수하자니 이거 변호사비가 더 들고 이거 뭔가 좀 가서 얘기하자니 관계가 이게 틀어질까봐 말 못하겠고 너무나도 어려운 이 상황인데 누가 나를 이 상황을 갚아주리요?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vindicate 갚아주시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걸 믿고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나훔서의 주제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참 편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물론 그 억울함이야 어찌 우리가 다 표현하겠습니까만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우리의 나훔, 우리의 컴포터, 우리의 컴포트,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위로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책은 한 나라 아수르에 대한 언급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서 자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웃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웃을 괴롭히는 사람들, 남의 것 빼앗아가는 사람들, 남을 때리고 폭력하는 휘두르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때가 온다. 그리고 반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또 그들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가 담아 있는 것이죠. 자, 나훔서의 구조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1장을 보시면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먼저 선포하면서 나가는데 니느웨와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야기해 준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2장에 들어가서 이제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3장은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원고가 한 16장 나오더라고요. 제가 평상시에 8장에서 10장 하거든요. 오늘 제가 이걸 다 해버리면 오늘 10시가 넘어야 끝나요. 그러면 아마 다음 주에 이 중에 반은 이 자리에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보니까 하나님이 반만 하라는 메시지를 주셔서 오늘은 제가 1장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만 제가 볼 텐데요. 여기 1장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반가로 1번 보시면 한번 반가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열방 중에 악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출현. 그러니까 이 나훔서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등장하는 그 모습부터 딱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어렸을 때 그 지금은 WWE라고 하는데 예전엔 WWF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레슬링 할 때. 그 레슬링 할 때 그 선수들 그 나올 때 보셨어요? 막 음악 틀어주잖아요. 막 하고 자기 그 시그니처 그 포스처 있어요. 막 하면서 그 예전에는 그 헐크 호간, 뭐 워리어 이런 사람들이 인기였는데 요즘엔 누가 인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그 막 노래 틀어주고 막 그러면서 막 그 시그니처 막 하면서 나오잖아요. 이 예언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때에 나오는 막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모스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막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막 산들이 막 흔들리고. 미가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풀이 완전히 메말라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산 꼭대기, 갈멜산이라고 하는데 가장 높은 산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산. 가장 높은 산에 있는 꽃들도 메말라 버렸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 영광에. 자, 그렇다면 이 나훔서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한번 그 모습을 좀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투기한다는 말이 jealous, 질투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경배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인간들을. 근데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랑을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Oh, you are so beautiful. Oh, you are so wonderful. 이러니까 하나님이 jealous,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의 영광을 헛되게 우상에게 주었던 그 사람들에게 다 나중에 보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 등장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의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의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새하며 레바논의 꽃이 아우는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의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그러니까 나훔서를 읽을 때 야, 하나님 진짜 이렇게 등장하시네 이러면서 읽으면 제대로 읽은 거죠. 자, 3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노하시는데 이 얘기인 거죠. 하나님이 노하시기만 했어요. 야, 이 어떻게 저렇게 나쁘게 살 수 있지? 야, 어떻게 저렇게 이웃에게 폭력을 행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능력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랑 똑같은 거죠. 우리도 억울하잖아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 억울함을 못 들잖아요. 근데 여기 3절 보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뭐도 갖고 계세요? 권능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판하실, 이걸 vindicate, 갚아주실 권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그 악인을 절대로 그냥 용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그 내용이 있고요. 하나님이 마치 이 tempest, 이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4절 보니까요. 바다를 꾸짖어서 그거를 완전히 dry 시키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중에 물을 향해서 이렇게 꾸짖어가지고 물 너 말라? 이러면 마르는 분 계세요? 이거 엄청난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바다가 그냥 이 바닥이 보일 정도로 dry 됐대요. 4절 계속 보니까요. 모든 강이 완전히 말라졌어요.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죠. 언제 있었습니까?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 사실 해라는 게 사실 한자로 바다이기 때문에 홍해. 그리고 또 요단강 말라지는 거 봤죠. 딱 말라지고 백성들 건너오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4절 후반절 보니까요. 바산과 갈멜과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바산과 갈멜과 레바논, 지금 세 도시가 나왔는데요. 이 세 도시는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장 유명한 탑 제일 좋은 땅들.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만 하면 막 30배, 60배, 100배 팍 이렇게 곡식 얻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해남 가장 큰 평, 뭐 김해 평화 같은데 아주 큰 이 농지인 거죠. 뭐 미국으로 하면 어디 플로리다 같은 데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주 햇살 잘 들고 땅 좋아서 농사 짓기 좋은 곳.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임하시니까 그 농사 짓기 좋은 바산과 갈멜이 그냥 메말라 버리는 거죠. 그리고 레바논의 그 아름다운 꽃도 그냥 다 시드는. 자, 5절 산들이 막 진동해요. 하나님 임하시니까 작은 산들은 아예 녹아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마실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무슨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아수르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오시는 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이 모습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엄청난 심판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 아, 내가 하나님을 너무 내 이웃집 아저씨처럼 대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내 친구는 맞지만 너무 막대하는 친구로 대하진 않았나. 좀 다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거죠. 자, 하나님은 분명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해요. 그러니까 6절까지 읽으면, 제대로 읽으면 막 이게 너무 떨리는 거예요. 이거 꿈에라도 나올까 두렵지 않습니까? 막 산들이 진동하고 막 산이 녹아내리고 막 바닷물이 막 끓어올고 막 이 너무 두려운 장면인데, 요때 한번 쉼표를 나오미 딱 찍어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러 오시지만 만일 우리가 아수르같이 살았으면 두려워해야죠. 하나님 심판받을 것처럼.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같이 우리가 억울한 입장.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저 정말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Why me 주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죠 주님? 아,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위로자로 오시죠. 그 7절 말씀이에요. 자,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심판하러 오시는데요 랜덤 그냥 무작위로 하나님이 잡히는 사람 잡아다가 너 잡혔어 너 내가 이러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세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 죄를 행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되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선하사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지금 이 번역이 의뢰하는 자들을 아신다 되어 있는데 의뢰하는 자들의 피난처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Refuge, ever present help in trouble, 환난 날에 큰 도움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훔서를 읽을 때요 떨리다가도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 리듬감이 있는 거죠. 우리는 1절부터 6절까지는 막 하나님이 막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까 제가 그 레슬러 등장할 때 막 설명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막 그 비교할 수 없게 웅장하게 막 땅이 흔들리고 산이 녹아내리고 막 그렇게 임하셔서 심판으로 오셔서 두려운 모습인데 7절 보니까 환난 날에 처한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아시고 내가 너의 피난처 되어주겠다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위로 나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신 것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반대로 두려워해야 될 사람도 있죠. 누굽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8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범람한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이거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여러분 그 수년 전에 일본에서 그 쓰나미 그 왔던 거 혹시 영상으로 보신 적 있으세요? 몇 시간 만에 그냥 그 마을 전체가 쓸려 내려가니까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여기가 집이었는지 도로였는지 여기 뭐 건물이 있어 뭐 전봇대고 뭐고 다 뽑혀가가지고 물이 한번 쓸고 지나가니까 홍수 때 지나가는 것처럼 다 이게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람한 물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이 몰아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남의 등치고 사기치고 내가 막 그 법을 조금 어기면서 컷코너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좀 억울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저렇게 법을 어기고 저렇게 양심을 어기고 저렇게 남 등쳐먹고 또 남을 그렇게 어뷰스 악용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 같은데 왜 이래요 주님? 나음서가 답을 딱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쓰나미가 와가지고 그 삶을 다 쓸어가는 것처럼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7절과 8절만 읽어도 딱 대비가 되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은 good refuge, 좋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쓰나미와 같이 아주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9절부터 15절까지 오늘 제가 15절까지만 볼 겁니다. 15절까지 하나님께서 이걸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해 주시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 이제 폭력적인 민족들의 운명을 한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 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탈 것이오는.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심판을 피해 보려고 꾀를 내보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심판을 좀 피해 볼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보면서 야, 너희가 그렇게 머리 굴린다고 그게 피해질 것 같니? 너희는 절대 그렇게 안 될 거다. 너희는 가시덤불처럼 굴러가는 그런 인생 살아갈 거고 마치 마른 지푸라기에 그 헤이스탁에다가 이 초 이렇게 불을 딱 하나 성냥개비 딱 던지면 확 불타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는 완전히 불타 사라질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특한 것을 권하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보시기에 싫은 것을 이것을 하도록 종용하는 사람. 이렇게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면 돈 더 벌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살면 조금 이 법은 어기는 거지만 그래도 조금 더 돈 덜 쓰고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뭐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옳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은 더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꾀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여기까지 읽읍시다. 자, 그 수가 많고 크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집트부터 이라크까지 엄청나게 메뚜기 같아요. 셀 수도 없는 그 병사 숫자를 갖고 있는 이 아시리아 제국을 하나님이 너 지금 군사 많다고 그렇게 교만한가 본데 너 내가 반드시 멸할 거야.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죠. 자, 12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 볼 때. 자, 여기 빗금을 하나 치시는데 어디 치시면 되냐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데부터 내가라는 단어 앞에. 왜냐하면 이 12절에는 상반절은 아수르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고 뒤에 내가 전에는 이 내용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앞에 멸하는 거는 아수르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아, 남유다야. 이전에는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했고 이 아수르를 내 심판의 도구를 사용해서 너를 괴롭게 했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다시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걸 주의하지 않고 읽으면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수르한테 하는 이야기인가? 그게 아니라 지금 나눠 있는 거예요. 12절이. 자, 13절 말씀 한번 같이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여 내 무덤을 예배하리니 이는 내가 비루함이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 남이 지금 선포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에 대한 말씀을 이미 내리셨는데 너의 이름을 이어갈 후손이 더 이상 없을 거다. 무슨 말이에요? 내 자식들도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내 신전에 너가 복을 비나이다, 비나이다라고 만들어놨던 나무로 돌로 만들어놨던 거 아니면 은이나 금을 녹여가지고 그 형틀에다가 부어서 만든 우상들 그거 내가 다 쳐버릴 거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덤을 예비했다. 왜냐하면 너는 악하고 쓸모가 없는 사람이 이 비루함이 그 말이에요. 너는 이 세상에 쓸모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비참하게 이 아수르를 멸하십니까? 그러니까 악인은요 자기가 당한 거 그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장 결말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인용했던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오늘 결론이 맺어지는데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침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회보요 회보요 신문 나눠주면서 아수르가 망했습니다. 아수르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회보요 회보요. 신문팔이 소년이 막 그러겠죠. 어떤 날이 온 거예요? 이제는 숨어서 지낼 필요가 없어요. 축제의 절기. 예전에는 땡스기빙 하려고 막 터키 굽고 있는데 아수르 사람들이 와가지고 터키 갖고 와. 그 매시드 포페이로 갖고 와. 그레이비 가져와. 다 뺏어간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고 싶어도 못 지켰거든요. 근데 이제 아수르가 망하니까 땡스기빙 막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이제 마음껏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이제 갚아도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 내가 감사원금 한 달에 한 뭐 요 정도 내가 하고 싶어요 했는데 그거 뭐 하는 거 사람들이 다 뺏어갔거든요. 아수르 사람들이. 근데 이제는 그런 아수르가 멸망했으니까 너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키고 예배드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찬양해라. 왜?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악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훔서의 선포인 거죠. 자, 다시 좀 돌아가면요. 정리하자면 오늘 이 나훔서는 단순히 아수르라는 나라 한 나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가는 모든 악한 세력들과 악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고 개인적으로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악인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ultimate judgment, 하나님의 마지막 ultimate vindication,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눈물 나는 일들도 있더라고요. 살다 보면 정말 답답한 일, 아, 누구 나한테 가서 막 좀 막 그 사람 진짜 이런 나한테 이런 짓을 했다니까 막 이야기하고 싶을 만큼 참 처참한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가서 말한들 다 해결이 안 되잖아요, 사실. 누가 알아주겠어요? 누가 갚아주겠어요? 누가 도와주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위로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나훔,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컴포터, 우리의 위로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악인을 심판하러 이 세상에 반드시 오실 주님, 그러나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선하신 주님이 되셔서 ever present help in trouble,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음은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셨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란 소망입니다. 이 소망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